사도행전 18번 메시지 베드로 일행의 사역을 통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번식 13번째 5장 17절부터 42절에는 유대 종교인들에 의한 핍박의 계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이 부분은 네 가지 문제,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함과 주님의 구출하심, 사도들의 증거, 공회의 금지시킴과 석방, 사도들의 기뻐함과 신실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체포함과 주님의 구출 5장 14절은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일반 감옥에 가두었더니 일반 감옥이란 표현은 중한 사건을 위해 쓰이는 내부 감옥이 아니라 바깥의 감옥을 나타냅니다. 밤중에 주의 천사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문지기들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은 관속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보고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나 문을 열고 보니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수위 대장과 제사장들은 심히 당황하였더니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수위 대장이 관속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종교인들은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 수 없었으나 사도들은 옥에서 구출받아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사도들을 옥에서 구출했을 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라는 단어에 유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특별한 생명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레마로서 항상 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현재적인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가서 이 생명의 현재적인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 이 가리키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과 위협과 투옥을 이겨낸 것은 바로 베드로에 의해 전파되고 사역되고 살아내어진 신성한 생명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삶과 일이 신성한 생명을 그가 처한 상황 안에서 매우 참되고도 현재적인 것으로 나타내게 했기 때문에 심지어 천사도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지적했음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은 신성한 생명을 도리적으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관해 말하지만 그들의 말은 전적으로 도리적입니다. 우리가 신성한 생명에 관해 말할 적마다 우리가 사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부터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신성한 생명이 바로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5장 26절은 성전 수위 대장이 관속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에게 어떤 폭력도 가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말하기를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였는데 보라,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로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였는데는 추거역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하나의 명령으로 명하였는데 라는 뜻입니다. 공회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명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간증. 29절부터 31절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을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분의 오른손으로 높이시어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예수의 성육신은 그분을 사람이 되게 했고 그분의 지상에서의 인생은 그분이 사람의 구주가 될 자격이 있게 했으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사람을 위한 완전한 구원을 성취했고 그분의 부활은 그분의 구속 역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으며 그분의 높여지심은 그분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취임시킴으로 그분으로 구주가 되게 했습니다. 지도자와 구주에 관하여. 지도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고스인데 창시자, 기원, 기원자, 최고 지도자, 대장 등을 뜻합니다. 3장 15절에서는 그와 동일한 헬라어가 창시자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배척받고 죽임당하신 사람이신 예수를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 지도자, 임금, 왕들의 지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지도자는 그분의 권위와 관계 있고 구주는 그분의 구원과 관계 있습니다. 그분은 땅을 그분의 권위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데 이는 환경을 그분께서 택한 사람들이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알맞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가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땅이 왕들과 대통령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나 최고 지배자이신 주 예수님은 그들 위에 계십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따르면 그분은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십니다. 당신은 어떤 명칭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까? 지배자입니까? 왕입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지배자보다 더 높은 명칭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왕들의 지배자이시라고 말하고 있으며 베드로는 그분이 지도자요 최고 지배자라고 말합니다. 매우 참된 의미에서 왕들의 지배자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왕들을 폐위시킵니다. 오직 그분만이 지배자이십니다. 더욱이 계시록 19장 16절에 따르면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지배자인 동시에 왕이십니다. 지배자로서 그분은 온 땅을 지배하십니다. 마치 왕들과 대통령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고 주 예수님은 보좌 위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 위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분이 바로 보좌에 앉은 모든 자들의 지배자이십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주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분은 진실로 지도자시요 최고 지배자이십니다.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주 예수님은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지도자요 지배자로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목적으로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다스리고 계십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중국인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이주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주님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중국에 남아 있었더라면 이처럼 열려 있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시어 수많은 외국인들을 이 나라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일단 도착하면 그분께 열려 있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는 목적으로 땅을 지배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주 예수님께서 알맞은 때에 권위를 행사하시어 어떤 환경을 조성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그분께 사로잡혔다고 간증을 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시기 안에 있을 적에는 이런 식으로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위에 있는 하늘이 청명하지 않고 구름이 낀 상황 속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셨으며 심지어 덫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사로잡혔음을 믿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올가미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교회 안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으로 주님에 의해 사로잡혀 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제멋대로 뛰어다니는 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를 행사하시어 우리를 잡기 위한 올가미를 설치하셨습니다. 우리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분이 우리를 잡기가 더욱더 용이해집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분은 주권적이십니다. 즉, 그분은 왕들의 지배자이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게끔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그러한 환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상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있습니다. 그분은 높이 올려지심으로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지도자가 되셨으며 그분이 택한 사람들이 그분을 믿도록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5장 31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분의 우편에 지도자와 구주로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잡으신 후에 주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사로잡힌 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불못으로부터, 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올가미 안에 지켜주십니다. 그분이 지도자 되심은 권위를 위한 것이고 그분이 구주 되심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자기 스스로 예수 믿기로 선택한 사람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을 믿지 않을 수 없게끔 되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 예수를 믿는 것에 관해서 나는 별 도리가 없었다. 나는 단순히 그분을 믿어야만 했었다. 고 말하면서 간증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 누구도 기꺼이 자원하여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분께 사로잡혔으므로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함은 우리가 그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는 주님의 올가미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예로 들어봅시다. 이 방주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일단 우리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방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없다면 우리는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관한 메시지들 중 하나에서 나는 지방교회가 오늘날 우리를 위한 방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이 방주 안에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교회의 방주 안으로 넣었습니까? 당신 스스로 당신을 그곳에 넣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교회 방주 안으로 넣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심으로 지도자가 되셨고 지도자로서 그분은 우리를 방주 안으로 넣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의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이신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방주 안에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회개와 죄사함에 관하여 5장 31절에 있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주님은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지도자와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데는 그리스도께서 최고 지도자 및 구주로 높여지시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분의 주권적인 다스림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회개케 하며 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합니다. 또한 그분의 구속에 근거한 그분의 구원은 그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합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죄사함은 그분의 구속을 근거로 하며 사람 편에서 죄사함은 회개를 통한 것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주된 선물이요 오직 지도자이시며 구주이신 주 예수님만이 그것들을 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분 외에는 아무도 다른 이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우주 가운데 회개와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에 의해 사로잡혔었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우리 중 누가 회개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도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강요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높이 올려지신 지도자와 구주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회개에 이어서 우리는 죄사함의 선물을 받습니다. 회개와 죄 사함의 선물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5장 32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또한 그러하도다. 일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기서 레마입니다. 사도들과 성령은 둘 다 이 일들의 증인들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사도들과 하나시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길이자 조건입니다. 공회의 금지와 석방. 5장 33절부터 40절은 공회가 사도들을 금지시키고 석방한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3절은 그들이 듣고 마음이 절단되어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니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절단되어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 톱으로 썰어져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분개한 것에 대한 강한 상징입니다. 34절은 계속 말합니다. 공회원 중 한 사람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명하여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가운데 가장 엄격한 종파입니다. 이 종파는 주전 200년경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뛰어난 고결함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성경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35절에서 가말리엘은 공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드다와 갈릴리인 유다의 사례를 언급한 후에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로 드러날까 하노라. 여기서 가말리엘은 매우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가말리엘은 신앙이 깊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어떤 것을 압니까?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지 않았고 또 그에 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역대로 많은 경건한 인물들이 가말리엘과 같았습니다. 비록 그들은 신앙이 깊고 경건했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은 어느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몰랐던 가말리엘처럼 이들 경건한 이들은 주님이 그들의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5장 35절부터 39절에서는 가말리엘이 매우 지혜롭고도 중립적이었음을 봅니다. 38절과 39절에서 그가 만일이란 단어를 사용했음을 주목하십시오. 38절에서 그는 만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39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노라. 가말리엘은 한 편을 취하는 대신 전 상황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는 만일 이 역사가 사람으로 인한 것이면 무너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면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비록 가말리엘은 경건하고 신앙이 깊으며 지혜롭고 중립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고 그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역대로 많은 이들이 가말리엘 같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고 신앙이 깊었으나 아무리 경건하고 신앙이 깊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경건하고 영적인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분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늘 움직이고 계시므로 그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반드시 발견해내야 합니다. 그분은 로마 천주교의 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파의 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분은 오순절주의의 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생명의 길 안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떤 길에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분은 움직이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움직이심을 알고 있으며 또 그 안에 있다는 내적 확신과 내적 만족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최근의 움직이심에 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공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같지 말아야 하며 가말리엘과도 같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오늘날의 베드로와 요한들이어야 합니다. 신성한 계시 안에 있는 기록으로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으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는 주님의 움직이심이 그분의 회복 안에 있으며 또한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에게는 내적 증인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의 증인들이요 성령도 또한 그러하도다. 우리는 주님의 최신의 움직이심 안에 있다는 내적 확신과 만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말리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베드로와 요한들입니다. 사도들의 기뻐함과 신실함. 공회 안의 사람들은 가말리엘에게 설득당했습니다. 사도들을 불러들인 후에 그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놓아주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은 그 이름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욕했으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은 참된 영예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자들은 이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5장 42절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더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그리고 믿는 이들의 집에서 복음 전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 집 저 집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실행을 이어나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